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 존 라일의 그 책 거룩 성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뜻을 의미를 살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제 생각을 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물론 제가 묵상하고 제가 느끼는 것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뭐 알레고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존 라일의 그 거룩 성결이라는 책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우리의 안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 존 라일의 주관적인 어떠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추상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지금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인 제가 이러한 것들, 현실적인 것, 말씀적인 것, 동시에 때로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숙제인데 오늘이 좀 그러한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거는 제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읽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갈망에 대해서 디자이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욕심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주일 본문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려가지만 때로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끝에 명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인 그 모임을 끝내고 집에 갈 때 어떤 갈급함, 허전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할 기분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얘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떨 때는 잘 기억 안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깊이 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 잘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당장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 제가 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딱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그렇지 우리 목사가 그래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오늘 말씀 이 배경은 어떠한 말씀이 배경이 되냐면 요한복음 7장이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 어떠한 명절이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무교절 초막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내잖아요. 이렇게 막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딱 어떠한 흥분된 상태로 일주일을 지냈는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상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면 어떠지 그런 좀 마음도 좀 있었는데 막 부흥회가 끝나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았어요 우리 성가대 참 좋았어요 찬양팀 참 좋았어요 우리 성경공부 리더들 정말 말씀 잘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하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 막 충만하고 무엇인가 가득한 것 같은데 내가 혼자 딱 서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막 기쁘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흩어지던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갈급함 우리 두 주 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것 진짜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넓으나 갈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목이 마르다 즉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 한 잔 딱 마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그들이 목마르거든요. 제사장임에도 목마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왔을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어떻게든지 한번 와보세요. 오기만 하면 됐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제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막 오라고 했는데 왔다 가면서 에이 똑같네. 허무하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두 번인가 왔다가 떠나갔대요. 그래서 딴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면은 다 아는데 그리고 다 오면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꼭 밥도 먹고 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안 먹고 본인이 안 먹고 갈지라도 그런데 왔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를 아는 척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이번 주에 등록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대요. 또 다른 분은 또 몇 주를 다녀봤는데 참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향해서 와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채워지지 않냐면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목마름도 참기 힘든데 영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짜 모르고 살다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아, 내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구나. 또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죄의 무게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분은 준비되어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의외로 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우리 남편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은 정말 싫어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은 뭐 아내라든지 자녀다라든지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목사인 저도 신경 쓰여요. 가서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와서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도 읽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왜 오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그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기도도 할 것이고 말씀도 읽어줄 것이고 또 때를 따라서는 조용히 눈 감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 혼자 찬송가도 부릅니다. 뭐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뭐 노골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가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정말 대부분 다 물론 믿는다라는 말은 당장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그리고 되게 뭐라고 그럴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집중을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집중을 합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막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귀로 직접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아내, 자녀. 그런데 떠날 분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막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남아있을 사람이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나에 대한 갈증도 갈증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그 갈증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베드로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는 아 이게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평소에도 분명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 것을 보면은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 그냥 뭐, 보고 그냥 지나치고, 뭐 들리지만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자신의, 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내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영적인 그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도 설교를 듣지만 그냥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그냥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설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러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조급함,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갈급함,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잘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환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고 어떠한 그냥 장수만 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그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감사함은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고통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겸손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아만 하면은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저 하나님 고통, 환란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솔직히 기도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순조롭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항상 긴장이 풀어지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조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니?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와, 이거는 정말 확실한 답을 가진 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육신이 목마른 자에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면은 물을 주면은 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 존 라일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좀 이 문화의 영향, 시대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그 이름을 많이 부르지, 예수님이라는 그것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라 했을 때 그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대상은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 분위기, 어떠한 외형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냥 손들고 그 다음에 기도받고 그냥 예배하고 온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면은 갑자기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것만큼 제 아내와 대화하는 만큼 그렇게 만나고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더 깊은 대화죠.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밀한 존재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로 와라 할 때 정말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누구만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뭐 제가 막 가슴을 열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천천히 익어가는 것,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고 결국 나중에 탁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는 그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끝났냐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나의 대답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 라는 행동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성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 성화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분명히 거룩한 결실, 성화의 삶에는 거룩한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예요. 무엇인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또 연결돼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 마음의 중심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냐.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탕자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동시에 탕자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버지 집에 가도 다시 옛날 아들의 신분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회복되지 않을 거면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삶이 여기서보다는 그래도 낫지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와, 자기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떠나왔지만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진짜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자기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만 하지 말고 필요하지라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짜 오기만 하면, 만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피어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것이 때로는 쉬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지자인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도 기도해주고 뭔가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끝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좀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좀 대가, 엄청난 희생, 헌신을 요구할 것 같은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희생과 헌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우리들은 뭐 보통 보면은 뭐 요새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 예능에도 보면은 요새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점치고 무당들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TV에서 얼마나 막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공짜로 해줘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다 내놓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가짜들이, 귀신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먹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질 않아요. 요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종교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너무너무나 못 믿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짜에서 진짜로 오면은, 여러분, 진짜를 맛보면은 절대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근데 가짜가 진짜를 맛봤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대가가, 진짜가 가짜보다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항상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충만하게 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가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흘려 넘쳐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하리라 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어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내 영혼에 완전한 만족함을 주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막 흘러나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흘러나오니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정말 너무나 분명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동시에 이것이 나로 만족하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성경의 가장 배경이 되는 그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요단강을 건너가 보면 다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사해는 왜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냥 받기만 해요.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움켜쥐기만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청교도로서,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청교도 시대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황하는, 좀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다 그래도 자기 어떠한 그 바운더리를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삶이,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섬겼던, 아버지가 전했던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변한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그 어떠한 것들이 결국 그 아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분이 누구죠? 생각나세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웬만한 기도응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구를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그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참 내가 뭐라고 저 친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내가 뭐라고 저 친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가 부하기도 참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는 것을 그 친구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응답을 해주신 친구인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그분의 사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면 좋은데 자꾸 나 스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누군가를 돌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 또 목사인 우리에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특별히 요즘 모슬렘 지역의 중동 지역에 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선교하려고 하시는 그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도 모르게 좀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뭐 20년, 30년 했다 그러면은 20년, 30년 동안 그래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교회는 몇 개나 세우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제가 입술로 범죄하는지도 모르겠죠.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주변에 있는 동역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선교, 뭐 솔직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훔쳐가고 또 뭐 그런 교회라든지 센터에다 뭐 갖다 놓으면은 다 훔쳐가고 또 훔쳐가 놓고도 절대로 안 훔쳐갔다고 그러고 한 선교사님이 좀 순종 강아지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한 세 마리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갔더니 그 강아지가 그대로 있더래요. 아,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얻어왔으니까 자기 강아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거라고 절대로 훔쳐온 게 아니라고 막 우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서 뺏어오겠어 뭐겠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교인,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하는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니카라가도 갔었지만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으려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좀 열쇠를 주고 좀 물건을 잘 좀 보관하라고 했더니 그 맡은 사람이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벽돌을 자기 집 짓는 데 갖다 쓴대요. 열쇠를 맡겼는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선교사님이랑 딱 가서 보면은 벽돌이 그 다음에 모래가 시멘트가 없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당신이 보관료는 보관대로 받고 또 가서 훔쳐가가지고 짓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라도 나머지가 다 지켜지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곳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섬겨야 되는데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힘든 거예요. 매일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훔쳐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이 한번 넘치면은 그 흘러 넘치는 것에 만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실패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외형적인 것들, 당신의 겉모습은 다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될 소망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생수의 강,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그것을 소망하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가 내가 정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에 어때 우리는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사랑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전하려고 하려 할수록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를 확인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론적인 하지만 되게 중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마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하려 할수록 자꾸 우리의 육신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치는 거예요. 실망에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회복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